히브리서 31번 메시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 히브리서는 두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 두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아론에 의해 예표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며 둘째로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주요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땅 위에 아론에 의해 예표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전환. 그리스도의 역사와 사역에 따르면 이 책은 7장 1절에서 전환되는데 그것은 곧 땅에서 하늘 위에 전환입니다. 6장의 끝에 주로 게시된 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의해 예표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부분은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하늘의 장막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아론의 역사에 의해 예표되었지만 그가 지극히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아계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입니다. 아론의 역사에 의해 예표된 땅에서 십자가 위에 그분의 역사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며 하늘 보좌 위에서의 그의 사역은 우리에게 죄를 이김을 사역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했으며 그분의 보좌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비록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에 참여했을지라도 그들은 보좌에서의 그분의 사역에 대한 누림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진해야 했습니다. 죄사함은 1층이고 죄를 이김은 2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많은 세기 동안 위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김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1층에 있으면서 2층에 있는 무언가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1층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2층에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은 1층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성공적이고도 절대적으로 또한 철저하게 죄사함을 체험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기 위하여 2층에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은 아론의 역사에 의해 예표된 땅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와 관계됩니다. 이것은 1층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오늘날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와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2층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1층에 있습니까? 아니면 2층에 있습니까? 나는 내가 2층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2층에서 단지 죄사함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죄에 대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이기려 한다면 그것이 당신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체험에 있어서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선합니까? 만일 당신이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체험하기 위하여 2층에 올라와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며 그의 보좌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애굽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하기 쉽습니다. 나는 내가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는 내가 더 이상 십자가 주위에 있지 않고 보좌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나 메시지나 대화나 교통은 십자가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좌 주위에서 교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단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는 오늘날 십자가 위에 계십니까? 보좌 위에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날 나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 보좌 위에서 그분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으며 보좌 위에 계십니다. 애굽에서의 유월절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계시며 보좌가 있는 곳에 가나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쉼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보좌 위에서의 그분의 사역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의 사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좌 위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 의해 체험될 수 있기를. 우리는 보좌를 얻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자세한 것들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2층, 곧 가나안 안에와 보좌 주위에 있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히브리서는 7장 1절에서 큰 전환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 전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여러분에게 이 전환에 대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이 전환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환은 단지 교리적인 전환이 아니라 활력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전환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나는 무엇이 주관적으로 객관적인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당분간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7장 1절을 유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땅에 있는 바깥마당에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이 전환은 땅에 있는 바깥마당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배열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째로 바깥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 즉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누어진 성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 부분, 즉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표에 따르면 바깥마당이나 성소는 지성소를 위하여 있습니다. 바깥마당에 들어가는 목적은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바깥마당이나 성소는 모두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깥마당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성소는 지성소의 입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소에 들어가려는 의도가 없이 바깥마당에 왔다면 당신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단과 물두멍 주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목적이 없거나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마당에 있는 제단이나 물두멍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지성소입니다. 당신이 제단이나 물두멍에 있을 때마다 당신은 지성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성소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이곳을 위하여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갑니다.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은 당신의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우리에게 바깥마당에 있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7장 1절에서부터 우리를 지성소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은 바깥마당으로부터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를 향한 전환입니다. 바깥마당의 죄를 위한 제단으로부터 지성소의 은혜를 위한 속죄소로, 이 전환은 또한 바깥마당의 죄를 위한 제단으로부터 지성소의 은혜를 위한 속죄소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즉 제단과 속죄소를 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말하며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인 바로 그 장소입니다. 제단은 바깥마당에 있으며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제단은 사랑스럽고 귀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제단은 우리의 죄를 철회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마당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이요, 1층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마당에 있는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소를 때때로 또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합당하게 접촉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곧 속죄소를 접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나는 매분마다 당신의 은혜의 보좌를 만져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십자가는 좋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속죄소, 곧 은혜의 보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속죄소 주위에, 은혜의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로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은혜의 보좌, 곧 지성소 안에서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십자가 주위에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은혜의 보좌, 곧 속죄소에 올 때마다 당신은 즉시 거룩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은 은혜의 보좌에서의 말씀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얼굴빛을 보는 것이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경륜 안에서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를 바깥마당에 있는 제단으로부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전환시킵니다. 은혜의 보좌에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있는 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아직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성질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성질을 냈을지 모르나 지금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고 있을 때 당신은 은혜의 보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당신은 죄 아래 있었지만 지금 당신은 죄 위에 은혜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죄에 점령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점령당하고 채워지고 적셔지고 배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지금 당신은 십자가 주위에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주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어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려고 우리 안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부터 흐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려고 당신 안으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으로부터 흐르시는 하나님이신 은혜를 이러한 방법으로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주위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저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여기 은혜의 보좌에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땅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로. 히브리서에 있는 이 전환은 또한 땅 위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가기를 갈망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땅 위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전환시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로. 더욱이 이 전환은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로의 전환입니다. 많은 책들이 고난받는 예수와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해 쓰여졌습니다. 아직도 길 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 땅의 아론에 의해 예표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을 모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첫 번째 방면은 아론에 의해 예표된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것은 5장 1절부터 5절에서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방면은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입니다. 6장 20절에서 우리는 앞서 달리신 주님이 지금은 휘장한 곧 하늘에 있는 지성수에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본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방면은 주로 죄의 사함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방면은 주로 죄를 이김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면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며 두 번째 방면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아론에 의해 예표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죄를 이길 것이며 죄는 전적으로 우리 발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층 곧 지성소에 있게 될 것이며 죄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번째 방면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부분.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방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땅에 속한 부분과 하늘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각각 정확히 11가지씩의 항목들이 있음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략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두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서의 부분.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제사장의 사역에서 첫 번째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속죄제물이요 유일한 속죄제물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유일한 속죄제물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제물로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히브리서를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당신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종류의 제물이 아닌 오직 속죄제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유일한 제물은 죄를 위한 제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영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다시 그것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알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체험까지도 하나의 거짓입니다. 죄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는 없어졌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심지어 당신이 실패했거나 패했더라도 당신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단,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어졌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하며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취하여 원수와 온 우주에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없어졌다. 더 이상 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을 이루심. 땅에서의 그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없이 함은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모든 결과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여전히 느낄지 모르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듣지 마십시오. 원수에게 죄는 없어졌으며 하나님은 진정되셨다고 말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사라졌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을 이루셨으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정결케 하심이 없이 단지 죄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을 이루셨다면 그분의 역사는 명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는 최상으로 깨끗케 하는 역사였는데 이는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단지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케 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와 함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심. 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거룩해 하고 분별하고 따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산법에 따르면 당신은 분별되었고 거룩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로 거룩해 되었으며 분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별시키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들을 때 그것은 내 체험과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인내하십시오. 몇 년이든 다음 세대이든 끝까지 혹은 영원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거룩해 되었음을 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는 형제들에 의하여 어떤 곳에 있는 교회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깊은 속에서 당신은 틀렸다. 모든 교회는 놀랍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믿지 않더라도 어느 날인가는 믿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든 교회가 놀랍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거룩해진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기 위해 영원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을 믿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기 위하여 영원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커다란 누림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되었다는 것을 듣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심. 그리스도는 그의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완전케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며 완전케 하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약하든 어리든 혹은 새로 들어왔든 간에 당신은 그분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케 되었으며 완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완성하심. 땅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을 이루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앞에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피로 인친 언약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이 새 언약에 잉크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피로 서명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약을 유증하심.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가셨으며 우리를 위해 그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그가 하늘로 떠나신 후에 새 언약은 즉시 성약, 곧 유명이 되었습니다. 성약이라는 단어는 현대어 유명의 고대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을 완성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의 유명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사랑스러운 분의 유명을 유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죄에 대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옛 창조의 모든 것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릇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은 합당한 상태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멸하심.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주 안에서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인 마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멸절되었습니다. 종종 당신은 사단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단, 너는 왜 여기에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너는 십자가 위에서 파멸되었다. 누가 너에게 여기 오는 것을 허락했느냐? 나는 너에게 없어질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마귀, 곧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멸절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의 두려움 아래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심. 그리스도는 사망의 두려움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사망에 쏘는 것이 패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보좌에 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단은 멸절되었으며 사망은 패하여졌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심.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좌로 직접 인도되는 고속도로, 곧 무료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고 탄탄한 고속도로가 땅 위의 십자가에서부터 하늘의 보좌로 포장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는 구덩이나 구부러진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좌로 이르는 길은 고속도로이지 험한 길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그 길이 험난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히브리서라는 지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틀린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도는 너무 낡았으며 당신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 지도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보좌로 이르는 고속도로는 고난당하신 예수와 영광을 얻으신 예수에 의해 포장된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험난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광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으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스데반은 보좌로 인도되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부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심.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에 왔습니다. 땅 위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으며 하늘에서 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닦으셨으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의 피로 하늘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심.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성막과 성막에 속한 것들이 희생의 피로 뿌려져 정결케 된 것처럼 하늘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또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을 확증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심. 하늘로 올리오심으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확증하셨으며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그가 땅에서 완성하신 새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심. 그리스도는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보좌 위에서 그분의 직분은 성막 안에서의 구약의 제사장들의 직분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분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인과 중보자로서 그 언약을 시행하심. 새 언약의 보증인과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시행하십니다. 헬라어로 보증인은 담보, 보증서, 후원해주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보증인이요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새 성약의 집행자로서 그 성약을 집행하심. 새 성약의 집행자로서 그리스도는 그 성약을 집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인이며 성약의 시행자이십니다. 유명에는 그것을 집행할 집행자가 필요합니다. 그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성약의 집행자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땅 위에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우리 안으로 하늘과 생명과 능력을 사역하심.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로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도록 우리 안으로 하늘과 생명과 능력을 사역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지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심.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객관적이고 위치적인 성화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생명으로 거룩해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고 계시는 주관적이고 성분적인 성화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함. 그리스도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그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근원자이신 그분은 땅 위에서 믿음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그의 믿음에 의해 살고 행하도록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원수로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함. 그리스도는 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구원의 원수이십니다. 그가 오늘날 하늘에서 하고 계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그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 모든 11가지 항목들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더 뛰어난 사역입니다.